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이를 서해상공에서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정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과 31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양국 국방장관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United States stands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and that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이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에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난 것인데 이번 회동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 확장 억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게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한국 내 여론이 미국에 말하자면 북한의 그 핵 선제 공격이나 이런 경우에 미국의 그 방위 공약 또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이 재배치돼야 한다거나 또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주장들이 제기됐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스틴 장관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것 자체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렇게 정치권 일각에서 또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이 한국 방문 중에 여러 계기에 그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 방문의 목적이 확장 억제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연합뉴스, 한국의 연합뉴스에 그 보낸 기고문에서는 아예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철동 같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오스틴 장관이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또 이어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마찬가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오스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 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이번에 양측이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한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마치고 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 내용도 좀 간추려 주시죠.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그 한국의 그 이종섭 국방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31일 날 그 서울에서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그 정리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전체 항목이 한 15개 항목 정도인데요. 좀 간추려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추려 드리면요. 첫 번째로 그 미국과 한국의 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또 무인기 침투 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단호히 대응한다 이런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어서 그 미국은 한국에 대한 그 방위 공약 보장을 위해서 확장 억제 실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한 양국은 그 지난해 11월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응 능력 강화,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실행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미한 두 국방장관은 다음번 SCM 그러니까 안보협의회 전까지 북한에 대한 그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개정해서 만들자 이런 합의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그 예정된 미한 연합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그 지역 안보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미국과 한국은 미한일 그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이 시스템을 만들거나 개정을 해서 좀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자유롭고 개방된 그 인도 태평양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이게 그 한국이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그 유엔사 회원국과 그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데 미국은 이 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그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이 말이 이 미국이 한반도에 이 전략 무기를 더 자주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아, 그것이 그 핵심입니다. 아,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또는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망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한국에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제공하는 그런 역량인데요.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또는 공동 성명을 보면은 이 실행력 강화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두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F-22, F-35 전투기 그리고 핵 추진 항공 모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한층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의 핵심은 말하자면 이런 전략 자산을 좀 더 자주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연합훈련을 강화해서 실행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76.6%가 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오스틴 장관의 이 방안도 이 한국의 이런 여론을 의식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그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사실은 석 달 전에 이미 워싱턴에서 그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거기서 그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경고 또 방위 공약 이런 것을 재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서울을 다시 방문한 건데요. 이것은 역시 그 한국의 그 여론 핵무장에 대한 여론을 좀 그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역시 그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그 한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독자적 핵무장 핵개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76.6%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조사를 해보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잘해야 한 50% 60% 정도였는데 3분의 2 정도 76.6%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다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 아마 한국민들이 그 북한의 그 작년에 계속된 그 핵위협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보고 한국민들이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비핵화는 이미 이거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진짜로 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하나 의구심이 생긴 것 같고, 따라서 이런 불확실한 미국의 그 핵우산을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술도 많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한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인이 이 같은 한국의 그 민심을 반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난 11일 날 그 공식적으로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 11일 날 그 청와대 그 국방부 그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게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자체 핵 개발 를 얘기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이것을 이런 상황으로 그 민심 흘러가게 놔둬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오스틴 장관이 굉장히 급히 이제 서울에 가서 이것을 일종의 그 안심시키는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실제로 한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주권국가니까 핵무장을 하는 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제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북한도 핵무장 국가가 되고 한국도 핵무장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위험한 그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군사동맹을 계속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하나는 그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그 안보 체제인데, 이것이 북한도 핵무장을 하고 한국도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NPT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안은 역시 그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로도 충분히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미국을 믿어다오 이런 일종의 그 안심을 하려는, 안심을 시키려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안이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최 기자가 설명해 준 대로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여기에 대해서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또 중국이 또 하나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아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견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상당히 합치되는 면이 있죠.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일정 그리고 주요 발언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 못지않게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엿보게 하는데요.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을 모색해 나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내용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이 가치 동맹을 추진하면서 그 제기하는 핵심 말하자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만 이제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좀 더 강하게 강조돼서 이렇게 제기되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이런 미국과 한국의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이어서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미국이 추가로 사용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인 말하자면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렇게 보면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과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라고 할까요? 대비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미한 국방장관이 미한일 안보회의를 열어서 이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3국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미사일 그 경보 실시간 공유 문제는 이번에 처음 된 게 아니고 지난해 11월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만나서 3자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 합의된 것인데 이번에 다시 그 미국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이 내용을 다시 그 재확인하고 계속 좀 추진하자 이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난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그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이제 일본 정부도 이것을 이제 발표라고 이랬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그 발표 내용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한국은 미사일을 두 발을 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 한 발을 쐈다 이럴 때도 있고 또 비행 고도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날 때가 있고 같은 미사일인데도 한국과 일본이 좀 각기 다른 그 발표를 해서 혼선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실시간 좀 미사일 정보를 그 공유하자 이런 그 합의가 된 건데요. 한국과 일본은 이미 그 한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정보가 뭐 100개가 있던 100개를 전부 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정보 협력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공유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마 그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3개국이 곧 이제 실무자 회의를 열고 한 4월께 정도 되면은 한 차관보 회의를 열어서 기존의 지소미아를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미사일 정보 그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한미일 간의 그 결속 이런 것은 한층 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오스틴 장관의 방안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그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중국의 국방력 팽창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그 동북아 핵심 동맹국들이죠.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틴 장관이 이제 강력하게 말하자면 그 영향력을 행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점점 더 이제 관계 개선의 길로 상당히 양측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하게는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여러 계기에 그 한국 내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이 방한을 마치고 돌아간 직후에 이 미군의 전략 자산을 활용한 서해에서의 그 연합 공중훈련 미국과 한국군에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확장 억제의 실행력에 대한 말하자면 담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중국에 대한 가치 동맹을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좀 더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 공군이 서해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에 이 B-1B 전략폭격기와 F-22 같은 전략무기를 동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 훈련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스틴 장관의 말하자면 이런 발언 내용들을 좀 더 확인시켜주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국방부, 한국 국방부는 이것이 이제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결의를 반영한 그런 연합훈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이 한국과 미국이 굳건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확인해 줬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의 의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연합훈련이 서해 상공에서 실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죠. 그러니까 오스틴 장관의 이 같은 대북 경고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같은 의지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서해상공에서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과거에는 보면은 주로 그 한미 간의 훈련은 많이 했지만 훈련이 주로 그 동해 또는 그 제주도 남쪽 이런 쪽에서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해면은 이제 바로 중국의 코앞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그 서해에서 한미가 올해 그 첫 번째 연합 훈련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 북한 못지않게 중국에게도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은 이일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이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 그 초강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 외무성이 그 담화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로 하고 있고요. 또 야외 기동 실탄 사격 훈련 이것을 이제 역대급 규모로 확대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전략 자산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 이런 것들을 그 지적을 하면서 북한 그 측 담화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외무성 담화 한쪽 면에 보면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 맞서서 그 성격에 따라 상응한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어떤 한국과 군사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도 달리 대응하겠다. 북한이 지금 이제 그 가능성 있는 도발로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지난 한 해 동안 계속 그 가능성이 거론돼 왔던 추가 핵실험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올해는 북한이 이미 공언한 대로 정찰 위성을 위한 로켓 발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북한은 아마도 이런 것들을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꺼내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전이 좀 있었나요?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 아시는 대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거의 뭐 2년 이상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그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같은 입장을 그 계속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으로 그 일관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양측 모두 조금 좀 그 적극성을 띄워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같은 그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좀 더 좀 우선순위를 높여라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문제를 타개하고 제재를 풀려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북 모두 별다른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3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데 이 북한 문제 당연히 논의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사전 녹음을 하는 것이 이제 3일이니까 이 실제로 이제 청취자들께서 이 방송을 듣는 시점은 5일, 일요일이니까 그 이제 두 장관의 회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연히 박진 장관이 블링컨 국무장관을 회동 만나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로 이 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올해 미한동맹 70주년을 맞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올 상반기 중 워싱턴 국빈 방문 문제를 또 박진 장관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박진 장관은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해서 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 북한 제재에 협력해 달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대체로 그런 그 취지의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그 유엔을 방문을 해서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 또 바실리 네벤자 그 주 유엔 러시아 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박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이 그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까 안보리가 단합을 해서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그런데 그동안 유엔 안보리가 그야말로 두 조각이 나서 아무런 지금 대응 조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박진 장관이 중국 러시아 그 대사들을 만나서 이것에 그 좀 그 단합을 해서 제재를 좀 취하는 쪽으로 좀 협력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실세죠. 이 김여정 부부장이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 계획을 밝힌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달 27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계획을 강력히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봐야 합니까?
이것은 뭐 새삼스럽게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북한은 더더욱 러시아와 밀착하고 러시아와 말하자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엔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북한이 반대를 했죠.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결의안에 반대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의 그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강력하게 말하자면 비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조를 해왔지만 이제 더더욱 밀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이른바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으로 알려진 미국과 한국, 일본의 그 세 나라 간에 이렇게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대립 갈등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또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미국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미성락 전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의 말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미러 대립이 극적으로 심화됐고 이것은 미중 대립하고 맞물려서 결국 미국 서방 대 중러 대립이 되었어요. 이 구도 속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고 도발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대할 상대는 역시 중국과 러시아인데 현실적으로도 이게 필요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연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하는 거죠.
네, 미 백악관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 김여정 그 부부장 담화 이후에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가 그 27일 날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그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북한이 그 러시아 그 바그너 그룹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계속 지원하는 것을 규탄하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휴전이나 종전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뭐 그야말로 그 어쨌든 그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현재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유럽과 미국도 이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그 관심사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말하자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그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서방 측이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독일 내 일각에서 그 미국 측에 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휴전 내지는 종전 가능성을 말하자면 모색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도 자체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 가능성을 말하자면 일축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의 그 말하자면 조짐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소식과 미한 연합공중훈련 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미국 원주민 여성 최초로 우주로 간 니콜 아우나프 맨시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니콜 아우나프 맨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족한 아르테미스 계획의 팀원으로 발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먼저 아르테미스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아르테미스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달의 여신인데요. 미국 주도의 국제 유인 달 탐사 계획의 이름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를 띄워 인간을 달에 보냈던 미국이 50년 만에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따 야심찬 달 탐사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나사에 배정된 예산이 260억 달러로 편성했는데 이 중 29%가 아르테미스 계획 관련 분야에 들어갑니다.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취지에 따라 2020년 미국 등 8개 나라는 아르테미스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당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서명을 했고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20여 개 나라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요, 달에 기지를 세우고 자원채굴과 함께 상주 인력을 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해 아르테미스 1호의 유인 우주선 오리온이 11월 16일 지구를 출발해서 25일 10시간 53분간 약 43만 킬로미터를 날아 12월 11일 태평양에 무사히 떨어졌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원래 유인 우주선이었지만 사람 대신 마네킹을 태웠었는데요. 여신 이름을 딴 아르테미스 계획의 탑승 우주인 팀 18명 중 9명이 여성으로 오늘의 주인공 니콜 아우나프 맨시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미 원주민 여성 최초의 우주인 니콜 아우나프 맨시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니콜 아우나프 맨시, 이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영광을 안게 됐는데요. 아메리카 인디언,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 부족 출신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라서 화제를 모았죠.
맞습니다. 니콜 아우나프맨 씨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이 페툴루마 라운드밸리 지역에 있는 그 인디언 원주민 부족입니다.
네.
와일라키의 후예입니다.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 살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가면서 원주민 출신 여성으로는 첫 번째 최초의 우주인이 됐고요. 150일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갔고 150일간 진행하는 임무라면은 올 봄이 되어야 지구로 귀환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맨 씨가요, 지구를 떠날 때 원주민 부족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져가서 화제가 됐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드림캐처라는 그 수제 장식의 원주민 부족의 장식입니다. 우주에 네. 가져가서 언론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드림캐처라는 게요, 원주민들한테는 악몽을 막아줘서 또 좋은 꿈을 꾸게 한다고 믿는 일종의 부적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네.
이 그물 모양의 그 성긴 매듭 장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네.
깃털하고 구슬 같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아주 신성하다고 여기는 소품으로 장식을 했는데, 이게 또 버드나무로 만든 겁니다. 맨 씨는 이 드림캐처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의미 있는 물건이라고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니콜 맨 씨의 성장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자, 본명은 니콜 빅토리아 아우나프 맨입니다. 좀 길죠?
네.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듀크라는 애칭으로 맨 씨를 부른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뒤에 미 해군사관학교, 스탠퍼드 대학, 미 해군 시험 조종사 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그 현대식 전천후 전폭기입니다. FA-18 호넷 조종사입니다. 축구 실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매우 활동적인 성격의 여성인데요.
네.
맨 씨는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물리학의 한 분야인 유체 역학을 전공해서 기계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게다가 군인이란 점도 눈에 띄는데요.
네. 우주 비행사가 되기 전에 1999년에 미 해병대 소위 세컨 루테넌트로 임관을 했습니다. 25가지 유형의 항공기에서 2,50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갖고 있고요. 비행기가 항공모함에 착륙할 때 아주 급속하게 속도를 줄이는 감속 실행을 또 200차례 정도 마쳤습니다.
네.
이라크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의 50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한 여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맨 씨가 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잠깐 맨 씨의 임무를 소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해 10월 이후에 미국, 러시아, 유럽,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그 다른 우주비행사와 함께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 나사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이 국제우주정거장 그 생중계 방송이 올라왔는데요.
네.
맨 씨가 동료 우주비행사들과 작업을 하는 모습이 소개가 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니콜 맨 씨가 지난 20일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밖에서 시간을 보낸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 됐다. 또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날 작업이 7시간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뭐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이 이 우주 비행사가 쓰고 있는 헬멧의 그 카메라로 전례 없이 선명하게 녹화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중계됐던 겁니다.
네. 무슨 작업을 했던 건가요?
당시 상황을 설명한 한 언론 매체에서는 맨 씨와 그 일본인 동료인 코이치 와카다 씨가 새로운 태양 전지판을 위한 플랫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빛나는 푸른 지구에서 약 400km 떨어진 우주에 떠 있는 그런 숨막히는 영상이라고 묘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 작업은 니콜 맨 씨하고 일본인 동료가 단 둘이 진행했고요. 두 주인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3시 35분쯤에 이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벌어지는 작업을 지구에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네요.
네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ISS 안의 동료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복을 입지 않은 채로 맨 씨와 일본인 동료와 교신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네.
또 두 동료가 돌아왔을 때 사진을 찍는 모습 등이 뭐 아주 흥미롭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원주민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된 맨 씨의 소감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ISS에 도착한 후에 그 AP통신과 화상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시 화면에는 그 무중력 상태에서 맨 씨가 가져간 그 드림캐쳐,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드림캐쳐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도 잡혔는데요.
네.
당시 인터뷰에서 지구의 빛깔과 구름과 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어둠 속에서 우아하고 섬세하게 빛나고 있다면서 경이롭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아.
원주민 가족과 지역사회 응원도 언급했습니다. 자신에게 큰 힘이 됐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이들의 응원이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원주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나타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행시 최초의 여성으로 미국 원주민 여성으로서 최초의 우주인이 된 니콜 맨 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콜 맨 씨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그러니까 입사한 게 들어온 게 언젠가요?
예, 사실 올해 2023년이요. 바로 니콜 맨 씨가 나사와 인연을 맺은 지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
나사에 따르면 2013년 6월에 그 제21기 나사 우주비행사 클래스의 8명 중 1명으로 니콜 맨 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나사에 들어간 후에 맨 씨는 우주비행사 후보 훈련을 통해서 이 국제우주정거장 ISS 시스템, 우주유영, 러시아도 배웠고요. 로봇공학, 우주여행의 생리학적 영향에 관한 교육, 또 T-38 전투기 비행 훈련, 수중 생존, 야생 생존에 관한 집중 훈련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2015년에는 우주 비행사 후보 교육도 마쳤습니다.
네.
그 T-38 전투기의 안전 및 훈련 책임자, 수석 우주 비행사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우주 비행사 군단도 이끌었습니다.
네.
자, 이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맨 씨가 지난해 10월에 스페이스X 크루드래곤 우주선을 타고 나사의 스페이스X 크루5 임무의 지휘관 자격으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간 겁니다.
네. 그런데 맨 씨가 이 우주 그 원주민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원주민 남성 최초는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시네요.
네. 예. 니콜 맨 씨는 사실상 원주민 부족 출신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우주인입니다.
네.
지난 2002년에 그 원주민 출신 남성인 존 해링턴 씨가 원주민 출신으로는 첫 우주인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해링턴 씨는 오클라호마주 웨툼카의 치카수 부족 출신으로 13일간의 우주 비행을 해서 원주민 부족의 그 전통 피리를 가져와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원주민 출신 남녀가 나란히 미국의 우주 비행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웠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미국 여성으로서 처음 우주인이 된 인물은 또 누구였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미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우주인이 된 인물, 셀리 라이드 씨입니다. 1983년 6월 18일에 이 라이드 씨가 나사의 우주비행사로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4명의 동료 승무원과 함께 탑승을 했고요. STS-7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로 간 첫 번째 미국 여성이 됐습니다. 이 셀리 라이드 씨도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네.
라이드 씨는 천체 물리학과 그 자유전자 레이저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라이드 씨가 학교 신문에 우주인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봤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즉각 지원서를 냈고 이 25명을 선발하는데 8,000명이 지원했던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주인 훈련생이 됐습니다.
네. 유리천장을 깨고 우주과학 분야의 여성으로서 선구자가 된 인물인데요. 그럼 더 올라가서 나사가 여성 우주비행사를 뽑은 건 또 언제부터일까요?
예. 나사는 1976년에 우주왕복선의 출연으로 우주비행사 선발을 했습니다. 조종사뿐 아니라 과학자, 엔지니어까지도 확대했고요. 그때 여성도 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는 1978년에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6명의 여성을 포함해서 35명의 새로운 우주비행사를 선발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주민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된 여성 니콜 맨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최초의 여성 어떻게 들으셨나요? 니콜 맨시가 AP통신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어렸을 때의 나는 우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로부터 긍정의 힘을 배웠다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니콜 맨시가 이룬 꿈은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겠죠?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I could make it.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데이빗이 사과를 했음에도 존이 데이빗과 일하지 않겠다고 하자 제가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o stubborn. Stubborn.
완고한, 고집스러운 이 단어를 사용해서 고집불통이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 is as stubborn as a mule. As stubborn as a mule.
노새처럼 고집이 세다. 고집불통인 사람을 mule, 노새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headstrong이란 단어로 고집이 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당신은 고집불통입니다. 고집을 부리다.
Dig your heels in.
뒤꿈치를 파다. Heels, 발의 뒤꿈치가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고집부리다는 표현.
Dig your heels in.
기억하시면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vote?
Yes, I voted to go to the beach.
Me too.
But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John과 제가 바닷가에 가고 싶어 하는데 반해 데이빗은 산으로 가길 고집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데이빗은 고집을 부립니다.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데이빗은
dug his heels in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우리가 모두 바다를 보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
He's so bullheaded.
Bullheaded 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고집불통입니다.
He's so bullheaded. He's so stubborn. He's headstrong. Stubborn is a good word to describe people who have dug their heels in. Stubborn.
고집스러운이란 단어는
dig their heels in.
고집부리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좋은 단어입니다.
You could even use them together. Stubborn.
그리고
dig their heels in.
두 가지 표현을 한 문장에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David is being stubborn. He dug his heels in when we suggested we all want to see the ocean. He refused to listen to us. He's so bullheaded. He said he wanted to go to the mountains.
그만 고집 부려요.
Stop being stubborn.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David apologize to you?
Yes, but I'm still not going to work with him.
Stop being so stubborn.
I'm not being stubborn. You are being too headstrong. Stop asking me to work with him.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요.
You are too headstrong. You are so stubborn. You are as stubborn as a mule. You are so bullheaded.
영어로 고집이 세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손토 요서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